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저희들이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뜻을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왕요 제1권 제8장 8항부터 제8장 13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왕요는 1536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부터 1559년에 마지막 최종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졌는데요. 최종판의 서문에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에서부터 그 이후 재판들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추가된 내용들로 책이 풍성해졌다. 내가 과거에 행한 작업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1559년의 최종판의 배열 순서에 이르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여기 이것은 칼빈이 1559년 최종판에서 비로소 이제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제 제8장 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8장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제8항 제목은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을 확정하셨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한층 더 명백하게 발견됩니다. 나는 여기서 단지 몇 가지의 신뢰만을 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신뢰를 든다는 것은 너무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평화로웠고 심지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동맹국이라 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 도시가 파괴되며 그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예언하였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침내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다는 것은 아직 신적 영감에 대한 명백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못 된다고 치자. 물론 이것도 이제 신적 영감의 그 어떤 충분한 증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마저 이제 의심하면은 이제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들의 해방에 대하여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 증거죠. 이건 더 확실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 이외에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게 항복하며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한 후로부터 고레스가 태어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고레스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바벨론과 싸워 그 강대한 왕국을 정복하여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생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자적인 수식도 없이 솔직하게 말한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사람의 추측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가기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과 그들의 해방과 귀환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이 사실이야말로 그의 혀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이니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묵해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에 의해 예언자들의 권위가 확정되었다는 것과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들의 말의 신빙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하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같은 시대에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이 마치 상호간에 말을 주고받은 것처럼 그 진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사는 곳은 달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그는 약 600년 후에 있을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것이 마치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건의 역사인 것인 양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너무 예언이 정확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일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사악한 자들의 짓거리는 소리를 충분히 억제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도 명백해서 어떠한 교묘한 이론을 펼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왕으로 갑니다. 구왕은 율법의 전승. 어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치의 예리함을 보이기 위해 도처에서 떠들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나 예언자들의 이름이 붙여진 채 읽히고 있는 책들이 실제로 그들의 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는가를 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실제의 인물이었던가를 감히 문제 삼는 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키케로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있었던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마땅히 주먹이나 채찍의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적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비록 그 율법이 제사장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잠시 파묻혀 있었으나 경건한 왕 요시아가 이를 발견한 후부터는 대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요시아는 이를 공포할 때에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항상 일반이 널리 알고 있었고 또 당시에 유명하여 잘 기억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아는 그 원본을 성전에 보존하고 사본을 만들어 왕의 서고에 두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곧 제사장들이 옛날의 엄숙한 관습을 따라 율법을 공표하기를 중단하였고 백성들이 율법을 잃는 버릇을 게을리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가 확인되지 않은 때나 그것이 일신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윗의 시서를 읽은 사람들이 시편을 말합니다. 모세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거룩한 저자들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저작은 오직 한 길을 통하여 그 손에서 손으로 그 후손에게 전승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을 직접 들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들은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배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쭉 이야기했던 것은요, 모세의 율법의 전수 과정에 있어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고요.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게로 같은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누가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의심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죠. 모세 율법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내용 그대로 조금도 변경됨이 없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을 이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를 이적적으로 보존하셨다. 마카비가의 역사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진정성을 손상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 진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생각하여 오던 중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적절한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의 진정성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이제 비난하는 자들이 예로 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이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신뢰가 도리어 성경의 신빙성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신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카비가의 역사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마카비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던 유대 그 역사 시대를 마카비가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의 중간 기간인데요. 한 400년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 400년 기간 안에 마카비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깨끗이 일소해버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설치한 공격 무기로 그들을 역습할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반격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들은 안티오쿠스가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티오쿠스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왕은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아주 심히 박해한 그런 왕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본들이 어떤 공장에서 그처럼 빨리 위조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가라앉자 즉시 그 책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그 교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익숙히 잘 알고 있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쟁도 없이 그 책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악한 자들이 서로 모의나 한 듯이 파렴치하게 유대인들을 모욕했지만 아무도 감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위조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든지 그들은 모세가 그 교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조라고 하는 것은 창시자 또는 설립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므로 전 역사의 동의로 그 거룩한 고대성이 확정된 이 책들을 가리켜 위조라고 허튼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모렴치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개 같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원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악한 비방을 논박하는데 이 이상 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오히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맹렬히 타고 있는 불길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이 말씀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폭군에게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지조를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보물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하셨으며 성경을 후손들에게 보존해 주는 데는 이들이 강한 지조를 가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총독들과 군인들의 온갖 집요한 조사를 좌절시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것을 다 막아내고 지켜냈다는 그런 것이죠. 사악한 자들이 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확신하던 그 거룩한 기념비가 즉시 되돌아와서 이전의 위치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고 더욱이 그 위험이 높아지게 된 사실을 하나님의 이적적이며 주목할 만한 성읍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후 곧 이어서 헬라어 성경이 나왔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적이 나타난 것은 여기 이적이 나타난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이제 지금부터 요 그다음 문장인 그다음에 있는 이 내용이 놀라운 그 이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의 그 피비린내 나는 포구령 속에서 언약의 서판들을 건져내셨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듭되는 재난으로 짓밟힘을 받고 황폐해지며 마침내는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는 그 속에서도 이 기록들이 본래대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적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많은 이 원수들이 없애려고 해도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당시 히브리어는 멸시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를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히브리어는 완전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네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예언서들을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비교해 보는 일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고대성을 더욱 명백하게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 곧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오시리라고 하신 그 교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보존하셨던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최대 숙적인 유대인들, 곧 어거스틴이 기독교회의 서적상이라고 적절히 칭한 바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책을 우리가 읽도록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데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인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잘 보존해 주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회를 위한 도서관 직원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그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죠.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도서관 직원은 그 책들을 앉아서 조용하게 읽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으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잘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역할을 이제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존을 해준 그 유대인들, 바로 기독교회의 서적상 드린 것이지요. 10이랑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천적 특성 및 그 권위. 다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진리가 얼마나 튼튼한 지주로 유지되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의 복음서 저자는 그들의 역사를 낮고 평범한 문체로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거만한 사람들은 그 문체의 단순함을 몹시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교리의 중심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기만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논하고 있음을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제1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새 복음서의 저자들이 간단하게 요약한 그리스도의 강화는 그들의 저작을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위험있게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완고함을 벼락치듯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성경에 대한 일체의 존경심을 몰아내는 것을 최대의 욕망으로, 영어 원문에는 욕망이 이제 즐거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저 모든 트집장이들을 공중 앞에 나오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게 합시다. 그리하면 그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적어도 그들의 둔한 마음을 각성시켜줄 무수한 말씀들, 아니 그들의 조롱을 억제하도록 그 양심의 무서운 낙인을 찍어줄 무수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은 이런 비난자들의 양심을 달군 쇠로 태워서 그들이 하는 조롱을 이제 사라지게 할 1,000개나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영어 원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나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저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재하는 천적인 위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매료하여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교리를 이 세상 이상의 것으로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마태는 이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며 베드로와 요한은 고깃배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소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하나도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하고 살기가 등등한 원수였으나 이제는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뜻하지 않았던 이 변화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힘에 의하여 지난날 그가 반대하던 교리를 변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 개들이 여기서 칼빈이 이제 그 성경을 비난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 개들이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또한 그들이 역사를 불신하도록 놓아둡시다. 그래도 이전에는 일반 대중에게 비천한 자로 멸시를 받던 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의 신비를 장엄하게 강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실 그 자체는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요. 12항 13항은 교회의 동의와 순교자들의 충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2항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회의 불변적인 증거. 이 외에도 교회의 동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또 다른 훌륭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공포된 이후 장구한 시대를 거쳐 사람들은 확고하게 또한 한결같이 성경에 순종하였습니다. 사탄은 온갖 교만 방법으로 전 세계와 함께 성경을 억압, 파괴하며 혹은 인간의 기억에서 이를 전적으로 제거, 말살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려나무와 같아서 점점 더 높이 자라며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존속하여 온 것입니다. 사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궤변가나 웅변가치고 성경을 반대하는데 자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결코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스스로를 무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은 모두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일 성경이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고 하면 사방으로부터 그 강력한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데 일치하였던 것은 한국과나 한 국민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던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의 거룩한 일치에 의해서 성경은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르고 만사에서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일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서로 일치한 사람들의 경건을 고려할 때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이에 더해집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등불로 삼아 빛을 발하게 하신 사람들의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말살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하였다는 그 사실을 말하였는데요. 그 사실 자체가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혹독한 성경 말살 시도에 의해서 성경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섭리 가운데 보존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배우는 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피로 확증되고 증언된 그 교리를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들은 일단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용감하고 대단 못상하게 심지어는 큰 정열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증금을 치르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피해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마땅히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많은 증인들의 피로 인쳐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증명으로서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되 잘못된 정신의 소유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이를 지나친 광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하고 견고하며 건전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성경의 위엄과 권위가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확증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비방자의 강경에 대항해서도 훌륭하게 변호되었던 것은 소수도 아니며 그렇다고 미약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자신의 위엄을 성경에 나타내시며 성경의 종기성을 모든 논쟁의 영역에서 지키시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견고한 신앙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실로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 그 주요하고 우선적인 증거에 대하여 제2차적인 보호자의 역할만 한다면 결코 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요, 이제 오늘 13항에 이제 거의 지금까지 했던 말에 거의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인데 사실은 8장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내적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논증들이 제2차적인 도움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대단히 유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령의 내적 확신이 없지 그저 인간이 논증으로만 성경의 신빙성을 이제 변호하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그 기독 강요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속에서 그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성경을 높이는 확고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성경의 확실성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을 주기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확증하기 위한 인간의 증언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라는 최고의 증거를 따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2차적인 증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제2차적인 도움으로 인간의 논증이 이제 거기 수반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려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여기 경고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 상기시켜주는 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한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보존하여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받았으니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